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도 주의 존전에 불러주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과 만나주시고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길과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비춰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않은 것 죄로 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바울의 그 선교 생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 자체가 성령께서 그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이방인들에게 가라 하신 그 지시하심을 쫓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기 시작했고 또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에서 성령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그 동역자들을 더 이렇게 붙여주신 그러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가는 곳곳에서 그들을 그 반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무리들이 또 그냥 집착하며 쫓아다니며 계속적으로 핍박을 하는 그러한 또 상황, 그러한 현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심을 보면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 하늘의 기쁨이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기적인데 우리가 인생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특히 그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한 것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출처도 하나님이요. 과정도 하나님이요. 그 모든 목적과 뜻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시작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그 믿음의 줄을 바라보라. 그 주님만을 좇으라. 그 주님에게서 눈을 돌리지 마라. 라는 그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합니다. 사람들이 붙든다고 해서 머문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죽이려고 핍박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피하고 도망간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들을 피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요. 그리고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또 핍박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전진했고요. 우리 2차 선교여행을 그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그 바울은 또 안디옥에 와서도 계속적으로 그 주변을 다니면서 또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계속해서 바울의 삶은 그냥 복음으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요. 그리고 사역으로 따지자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라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에베소에서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아주 그 정말 달변인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성경 얘기를 잘 전해주고 그리고 그가 그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그가 계속 많이 잘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회개의 하나님의 소리로서 이 땅에 그 오신 것에 대해서도 그가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라 하는 것은 그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볼로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었다. 십자가의 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전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길이 열렸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심에 대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아볼로가 그 알던 성경 지식과 그 정말 달변이었던 그의 그 뭐라 그럴까 능함이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으로서 그 증거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그 여러 가지 변론에 대해서 입을 막고 그리고 그의 그 성경적인 증거함이 오히려 이겼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제 여러 그 지방들 를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그리고 에베소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를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에베소는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로 가기 전에 쭉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베드로파냐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하고 할 만큼 그 아볼로는 고린도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먹혔다 그럴까 그 받아들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그 베드로 개바파냐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하면서 정말 한 복음에 한 하나님, 한 주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가 영향력을 받은 사람을 또 따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서로 정말 자기의 그 인간적인 스승, 자기가 영향력을 받은 그 사람들을 쫓아감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 속에 분열이 생긴 겁니다. 메시지 자체는 분열이 있으면 안 되는 한 메시지인데 한 성령님인데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 따르는 사람들 속에서 그 인간적인 것으로 인해서 생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많은 영향력을 끼쳤지만 그리고 그가 그 세례를 주었지만 그 사람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지금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내주하십니다. 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아볼로가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믿은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지 않았느냐? 이들이 지금 들은 메시지 거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볼로가 가진 지식이라 그럴까요? 그 믿음이 그 성령에 임하는 거기까지 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그리고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 세례를 주니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라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사실 이거를 생각할 때 아볼로로서는 참 기가 막혔고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열등감 갖고 마음이 상했을 일이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아볼로 자신이라도 성령이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목도하고 직접 체험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는 그 복음을 전할 그러한 능력, 정말 그 사람이 완전히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었고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따랐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서 하게 하심을 좇아서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는 그러한 체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믿었고 아볼로가 가르침으로 믿었지만 그들이 성령을 받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가 가르쳤을 때그 아볼로가 받아들였지만 그때 아볼로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아무튼 세례의 요한이라는 거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리고 회개하면 뭐예요? 죄를 사함받는, 죄를 씻음받는 그러한 그 옛날 그 자기의 죄를 대신 그 제물들에게 전가해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듯이 그러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거는 완전히 너는 죽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 그 깨끗함을 입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의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도 행할 수 있고 그렇게 살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가 그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좇아서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성령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얘기했을 때 그것을 성령께서 내게 알게 한 것이라라고 예수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이 그 어떤 때에 어떠한 사건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들은 예언자들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옛날부터 쭉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은 그거하고 완전히 달리 성령께서 항상 내주하셔서 충만하게 그를 사로잡으셔서 완전히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해라 할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 자체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자체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주장하시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받은 그 세례는 죄 사함을 선포할 뿐이었지.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있음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아볼로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볼로가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알았다면, 그 말하자면 성령을 전해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생명 있는 자만이 생명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씨라는 것이 생명 있는 나무에서 결국 열매를 맺음으로 씨가 생기는 것이지, 죽은 나무에서 씨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결국 생명 있는 사람만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의 아기를 낳는 거지 죽은 사람의 아기를 낳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아볼로가 그렇게 지식에 성경에 능통하고 그렇게 달변이라 할지라도, 학문이 아무리 많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인정받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으로 하는 것과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하고는 지금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아도, 아니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지식과 그 사람의 가진 그러한 어떠한 것으로 굉장히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사람들은 주위에 많은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즉 성령으로 산다 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성령으로 인해서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어떠한 이쪽의 노력과 열심과 이쪽에 가진 어떠한 것으로도 성령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따낼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는 정말 그쪽에서 임하시는 거지,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무슨 어떠한 것을 가졌다, 어떠한 것을 못 가졌다, 뭐를 한다, 안 한다, 우리 쪽에서의 어떠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볼로가 가르치는 많은 그 가르침을 믿었지만 지금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는 그 복음에는 접하지 못한 거예요. 그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그 때가 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함으로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기다려야 했던 그러한 사건, 그들이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고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성령으로 사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어떤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실제로 지금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어떠한 결핍이라는 것보다 아볼로 자신이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뿐이 그러한 사건이고, 또 지금 에베소를 방문한 그러한 그 바울을 통해서 그 안수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이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 아볼로를 낮추시고 그리고 바울을 높이시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정말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스스로 그의 가진 어떠한 지식이나 그의 가진 어떠한 경건으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그 예수님을 본 일도 없고 사실 들었다고 해봤자 소문소문으로 들었지. 그는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함으로 몰랐던 것이지요. 그 아볼로가 뭐가 그 정말 영적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없이 여기거나 판단하면 되지 않는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적이라는 거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비로소 영적이 되지 모든 인간은 동일하게 영적인 그 인간이라 할때 그것은 정말 사탄에게 속한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 그러한 것이지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 쪽에서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 그거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마귀 자식인 그런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그 인간적인 것이요. 그리고 마귀적인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는 마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는 그 요란함과 시기와 다툼이 항상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육정이 섞여 있는 그러한 그 영적인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온전히 순전한 것이요. 그냥 하나님 그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래서 지금도 만약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성경은 굉장히 잘 아셔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도덕적이고 나무랄 데 없는 그러면서 말도 참 잘하십니다. 말하자면 뭐 어느 교수님도 그렇고 또 어떤 코미디언도 말 잘하고 그 어떤 MC들도 그렇고 또그 연극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말 잘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정말 재주꾼이라 그럴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하는 그러한 인정과 그러한 평판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라는 얘기예요. 특히 종교적으로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리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는 그 사람들 가르치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체험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는 이상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적으로도 말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체험적으로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말할 때 그냥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어떤 극한 상황이나 우리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상황에서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은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지 인간의 아는 지식이 우리를 다스리지를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서 쇠고랑이 채워지고 했을 때에 그들은 거기에서 기도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는 어떠한 그 정말 훌륭한 지식을 가졌고 달변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그래도 정말 선한 일을 하되 고난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고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것으로 그 힘으로 지식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되지를 않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말은 유대인들도 잘 가르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거는 듣되 그들의 행하는 거는 따라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율법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뭐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이 눈을 열어, 그리고 귀를 열어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면은 누구도 그 알 수 없는 그 성령의 역사실, 그것을 아볼로는 아직 체험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쭉 그런 게 아니라 아볼로도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됐겠지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간 그 시점까지는 아볼로가 그러한 그 성령 체험을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르치는 거는 그가 아는 거, 그가 경험하는 거에 그 한정돼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들은 그 사람들조차도 똑같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어떠한 주장, 그것은 어느 면에서 그 정말 인간적으로 완벽한 것 같고 굉장히 훌륭한 것 같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데 대해서는 그들은 뭐예요? 깜깜소식인 거예요. 아주 암흑인 거예요. 뭐가 자기가 체험하지 않았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아볼로가 지금 고린도에 가 있고요. 에베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볼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울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아볼로가 그 에베소에 있었다면 바울과 아볼로가 어땠을까? 특히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바울과 아볼로를 어떻게 대했을까? 아볼로는 뭔가 무능력한 사람이고, 그리고 바울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건 분명히 그랬을 거거든요. 뭐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같이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볼로를 없이 여기신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사람은 정말 사람을 놓고 항상 비교 경쟁하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서로가 그렇고 또 남을 놓고도 그래요. 누가 더 낫다 아니다를 우린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누가 더 잘해 못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에 이렇게 랭크를 그 정하거든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정하신 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아볼로가 가 있고 에베소에 지금 바울이 다시 돌아옴으로 인해서 일어난 이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정말 그 아볼로와 바울을 부딪히지 않게 하고 그 사람들이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성령을 좇아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 아볼로와 바울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지금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교회 안에도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음으로 인해서 이게 해결되는 일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없이 여기거나 마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야 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밀어내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구분해내는 그러한 어떠한 우리가 잣대, 그러한 판단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닌
아니에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통로가 되어야지 우리가 그들을 밀어내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판단하는 데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 자신이 지금 성령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것에 우리가 정말 그 마음을 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남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아래서 임하신 천국을 맛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은 물론이요 다른 사람 누구든지에게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뭐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강권하고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게 내 마음을 버리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아볼로와 바울이 있고 그리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거를 계속 비교하고 계속 나누는 그러한 습성 그러한 거를 잣대를 우리가 누구든지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으로 사는 거니까 성령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소자 하나도 멸망치 않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새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12사람쯤 된다 그럽니다. 우리 바울 하나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열매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전도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 바울을 통해서 지금 성령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성령이 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로 성령이 임하는 그 통로로서 바울을 들어 쓰십니다. 여기에서 12명은 적은 숫자 같지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의 지혜로 살면 뭐예요? 그 지혜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살아도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져도 그 성령을 쫓아 사는 성령의 사람은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서 거룩한 삶을 삽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 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실제 삶이 그들에게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는요 정말 이 세상 전부를 다 해도 사실 그 맞설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12사람이라는 숫자는 그 인간적인 그 헤아림 속에 아, 다 믿지 않는 사람 12사람, 믿는 사람 12사람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일본이 그 800만의 잡신이 있어서 우상의 나라라고 불리움을 받는데요. 그 땅이 정말 잡신뿐이라 할지라도 성령님 한 분이 그 모든 위에 군림하고 계시고 좌정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은 공중권세 밑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임하신 천국이지 이 세상에 지금 천국이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지 이 세상은 지금 마귀 공중권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가나 어디에 가나 정말 교회 속이라 할지라도 사람 어느 인간 우리 나 자신 속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사탄의 그 그늘, 그 사탄의 손길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이에요. 내가 공중권세 아래 있는 어떤 이방 나라, 뭐 이슬람교 나라, 또 지금 얘기하는 잡신이 가득한 우상의 나라인 일본,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니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으로 가면 그 성령의 일을 거기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성령의 일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정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간다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가게 하셔서 가는 거는 지금 성령이 가신다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며 이같이 두 해 동안 함에 아시아에서 하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석 달 동안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그리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뭐 열두 사람의 그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성령을 받았더니 그들이 그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이 하게 하심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언하고 예언이에요. 그거는 그들 자신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표적도 되고요.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표적도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대로 그들을 혼자 두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매주 지금 석 달 동안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그 강론하고 그리고 권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그때 아볼로가 가르친 그 가르침이 만연되어 있고 또 바울이 원래 에베소에 2차 선교여행 때 갔었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붙들었는데도 그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서 그냥 배 타고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지금 석 달 동안 회당에서 그렇게 머물면서 얘기하는 가르치면서 권면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뜻이요 또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놔놓기만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아볼로의 가르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사는 새로운 삶이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처음에 지금 12명이 성령을 받지만 석 달 동안 있으면서 그게 훨씬 불어났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령의 사람들이 불어남으로 인해서 또 뭐예요? 주위가 시끌시끌하게 된 거예요. 왜? 성령의 사람은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일을 행하니까 암흑 속에서 빛을 발하듯이 그들의 일하는 거는 드러나요. 그러니까 옆에서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나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그들을 죽이려는 사람이 항상 생기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을 찔림받고 그리고 어찌할 거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나 하면은 오히려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응은 어디에 가든지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로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쪽에서 막 비방을 하니까 바울이 거기를 떠납니다. 그 회당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 서원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던 그런 어떤 서원이지요. 거기에서 뭐 학자들이 공부도 하고 그렇게 모여서 뭔가 토론도 하고 그랬던 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바울이 시작해서 그 바울이 가르친 것으로 그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원래 그 고린도라는 사람이 각아 저기 뭐야 고린도에 있는 그 두란노래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서원에 지금 바울이 가서 거기에서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날마다라고 그랬어요. 회당은 사실 안식일마다 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날마다 지금 2회 동안을 거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오는 사람,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것은 꼭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또 나가서 전하고 정말 그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복음인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지만, 그러나 또 아나니아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이 바울에게 가고, 또그 바나바라는 그 사람이 또 예비되어서 그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와 이어주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옆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그 동원되고 유익을 주는 그러한 관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정말 복음을 전하고 듣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사는 그때에 그 누구도 스스로 태어나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정말 특히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많은 순교자들과 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함과 섬김 속에서 우리들이 지금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들은 또 그거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미션스쿨을 다녔고, 어려서부터 그래서 성경을 공부로 배웠고, 정말 교과 과목으로 배웠고, 그리고 예배를 좋아했고, 찬양을 좋아했고, 하나님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제가 만났을 때도, 누군가가 저보고 무슨 교회를 가자든지 뭐 하나님을 믿어야지 뭐 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제게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권면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고 그리고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지식이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미리 알수 있도록 쭉 저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쓰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사실 쓰임 받은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제가 누구에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저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쓰임 받는 것이지,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바울이 문제가 아니고 아볼로가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에베소에서 그석달 동안 강론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또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매일 그 2년이나 거기에 머물면서 가르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이방인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지금 두란노에 바울을 2년 동안 묶어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들에게 매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고 그냥 성령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가르침과 많은 이방적인 그러한 그 종교적인 배경과 문화 배경과 그리고 인간의 속에 있는 육의 구습 속에서 그들이 헷갈리기 쉽고 혼돈되기 쉽고 미혹당하기 쉬운 그러한 배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바울을 그 고린도 저기 두란노에 두고 하나님은 매일 그들에게 그 가르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도 보면은 매일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적인 배경을 가진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던 그들도 복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매일 가르침을 받아야 됐어요. 복음으로 사는 거는 그냥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온전히 성령으로 사는 것을 그 분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데는 자기의 육을 매일 정말 부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죄로 토해내야 되는 그러한 작업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매일 비추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믿음이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이 필요하는 거고 그거는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듣는 자세. 말씀하시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왜냐면 우리는 양식을 먹는 자지 내 자신이 누군가의 양식이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다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지 내가 누군가의 양식이 되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자기가 복음으로 사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는 자였어요. 지시를 받는 자였고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할 만큼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그가 정말 통탄할 만큼 그 인생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죄의 노예로 죄종으로서 비참한 존재인지 가슴을 치고 오라 권고한 자로다 할 만큼 그는 매일 비추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서 그냥 성령의 비추심, 말씀의 비추심을 받지 않았을 때는 나는 율법대로 행하는 의로운 자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고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그에게는 정말 오라 권고한 자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가 없는 내가 아무 정말 공로도 없는 내가 아니 죄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수 삼았던 그런 내가 오직 은혜로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베푸심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아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 쪽에서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니까 바울이 지금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이거를 정립시켜서 그들의 생활에 익힐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고 또 그것에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다시 에베소도 갖게 하셨고 또 아볼로를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아볼로를 통해서는 그렇게 안 됐는지 그들은 성령을 들은 일도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줄수 있도록 하는데, 정말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한 그 사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 자신도 목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리고 또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바울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기사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한 사건들이 생긴 거예요. 바울의 어떤 소지품을 가져다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났다. 이제 이러한 그 기적기사가 일어나니까 사실 사람들은요, 어떠한 가르침보다, 복음 자체보다 이 기적기사에 훨씬 더 놀라고, 그리고 호기심을 갖고 여기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기적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러한 그 신비한 것에, 자기들의 그 어떠한 그 생각을 넘은 것에 놀래고 또 그것을 선호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술을 보면 다들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겁니다. 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뭐 바울이 자기 의지로 성령을 쫓아서 그 행할 때, 그럴 때 기적기사가 일어나면 그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다른 사람, 병든 사람에게 그냥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어도 살아났다. 이러한 사건이 왜 일어났느냐? 그거는 우리가 여기 성경에 왜라는 말이 써 있지 않지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요, 그거를 가져간 사람들, 아니면은 그 병자, 그 자신이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 그 자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금 내 믿음이 너를 사했다라고, 너를 고쳤다라고 말하는 그 선포하심처럼,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 또 우리 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 병자 자신도 그렇지만 그 친구들이 그 예수님 앞에 갖고 오잖아요, 그 친구를.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 악기를 떠나고 할때 그냥 그 어머니의 믿음, 또뭐그 백부장의 믿음,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종이 낳고 그의 딸이 낳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에,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더라도 병이 낫고, 그리고 그 악기가 떠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그들에게 주실만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바울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요. 물론 지금 바울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그러한 능력, 그러한 기적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도 그들의 어떠한 그 성령의 능력의 차라고 우리가 헤아리거나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그 믿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면 거기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봤기 때문에 정말 그냥 요셉의 아들로 보고 그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많은 그런 기적기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같으신데 누구 안에 계셔도 성령님은 같으신데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른 것도 사실이지만 그곳에 있는 그 받는 사람들의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 자세 거기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 충만한 사람도 상대방이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체험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많은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가져다가 그 아픈 사람에게 얹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소문이 났고 얼마나 그것이 화제가 됐겠어요. 그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예, 그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다면 레위지파 사람이었을 텐데요. 그 일곱 아들이 그 바울의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들을 명하노니 하면서 그렇게 시험해 본 거예요.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두 사람에게 뛰쳐 올라가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지금 이제 귀신을 쫓아주려고 그 일곱 아들들이 지금 흉내를 낸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말 내게 은과 금은 없으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한 그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들들은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렇지만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는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지시한다 그럴까? 감화 감동해서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가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하셨다가 뒤에 배후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일곱 아들들은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그 지금 악귀를 쫓아주려고 하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주려고 하는 마음은 좋겠지만 뭐가 있냐면은 시험적으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시험해서 했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오히려 비웃습니다. 난 하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 누구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아니다. 너희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는 예수님이 안에서 그 이름으로 하시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사인이에요. 근데 사인 위조처럼 큰 죄는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 행세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하고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내가 예수님 행세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예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덮쳐가지고 그들을 상하게 합니다.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은 또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가 덮치니까 그 일곱 아들들을 이겼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일곱 아들들은 오히려 상하여져서 그냥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그 집으로 도망갔다.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또 일어나니까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은 시험에서 되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다 꿰뚫어 살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봉변을 당하고 어떠한 열매를 거두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했다. 자기들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가진 그러한 죄된 것을 토해내고 또 잘못한 것들을 이제 그 자복했다는 거는 스스로 나와서 회개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서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마술하고 하나님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마술하던 사람이 마술을 버립니다.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많이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에베소에 얼마나 많은 마술이 흥행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술이라는 거는 사람들을 협력하고 사람들에게 그 뭐라 그럴까 인기를 갖고 있던 그러한 업종이지요. 그들이 정말 귀신 들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길을 버리고 지금 자기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모든 책들을 갖고 와서 다 태웠는데요. 만약 이 은이 드라크마라고 한다면은 그게 보통 시골 사람이 138년이나 일해야 되는 임금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인 겁니다. 그러한 많은 책, 그러한 그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의 그 책을 다 태운 거예요. 돈이 상관이 없이 그들이 소중히 여겼고 그들이 믿고 있었고 그들이 따르고 있었던 그 책들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웠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들이 뭐예요? 믿음에 실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줬고 하나님이 옳다 하면은 그렇지 않은 거를 버리고 그렇지 않은 거를 다 자기와 그 떠나는 그러한 실천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영과 혼을 가르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 그 깊이 감추어져 있는 자기도 알수 없는 그 생각과 마음을 다 벌거숭이 되게 하는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에요. 다스리시는 능력이에요. 깨끗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죄를 버림으로써, 죄를 떠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악을 떠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서 악을 그대로 갖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세상 것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을 좇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인가 하는 그 나를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도가도 못하는, 아니 결국 하나님을 따를 수 없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그리고 세상을 그 세상의 악을 떠나고 그 죄를 끊고 그 작업이 꼭 전제되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끊었더니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다.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다 갖다가 불사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힘을 얻고 그리고 흥왕돼서 세력을 얻으니라. 사람들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는 무리한 얘기입니다. 먹지도 않고 배부르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믿지도 않고 믿음의 열매를 가지려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과 똑같고 하나님을 모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질적인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세우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역 속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의 일상 속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 우리가 말씀 전할 때, 우리가 뭐 말씀 볼 때, 우리가 뭔가 교회 일을 할 때, 그때만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장소에서, 모든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은 나에게 지시하시고, 그리고 내게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내게 능력이 되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니까 어떡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주와 동행하며 주를 섬기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그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살게 하시며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그 능력에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갈수 있는 저희들의 실체의 삶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감사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그러한 오늘도 권능이 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열매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게 하시며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오직 말씀대로 역사하시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